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오거스터스가 천하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온 세상의 황제로서 군림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옥타비언이었는데 로마 상원이 그에게 처음으로 신에게만 사용했던 어거스터스라는 거룩한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함으로써 그는 신격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본명 대신 가이사 오거스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을 때입니다. 당시 누구나 읽었고 지금도 고전으로 읽히는 버질의 장편 서사시에서도 가이사 오거스터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를 통하여 큰 평화가 확립될 것을 예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통하여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이 40년이라는 전례 없이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평화를 가져온 아구스토 황제를 찬양했고 그를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칭송했고 신 오거스터스의 생일이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추앙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 행정구역의 하나인 수리아의 주에 편입되어서 수리아의 총독 구레뉴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이사 오거스터스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금 징수 목적의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다윗이 자손이기에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마리아는 같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은 배부른 몸을 이끌고 요셉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유할때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묵고 있는 집에 게스트룸, 객실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모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번역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모두 오역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여관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 때 식사를 하신 그 객실,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었기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최근 NIV 개정판을 비롯한 여러 영어 성경들은 인이라고 번역해 놨다가 이제는 게스트룸이라고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ESV 성경도 인이라고 번역한 후에 줄을 달아서 또는 게스트룸이라고 밝힙니다. 요셉은 자기 고향에 왔기에 당연히 자기 친척이나 친구 집에 묵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의 게스트룸은 이미 다른 친척이 차지했기에 그래서 공간이 없었기에 집 주인 가족과 함께 거실에 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평범한 사람 집에서는 거실에 붙은 공간에 거실보다 조금 낮은 흙바닥에 가축들이 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에게 사용했던 구유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거실로 옮겨놓은 후에 아기 침대 대용품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비좁고 프라이버시가 없는 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셨습니다. 여관 주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박대하고 거부했다는 것은 100%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축하해야 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를 보내시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보내십니다. 물론 당시 목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랍비들이 근거 없이 과장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부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모세로 목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멸시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서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첫째, 그는 구세주시다, 세이비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S가 대문자입니다. 구원자시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너희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세력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우리를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고 모든 귀신 쫓아내셨고 모든 배고픈 자들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주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목자들은 구세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의 요지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구원이 필요하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의 일부로, 다시 얘기해서 고유 명사로도 쓰이게 되었지만은 천사가 이 말을 전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타이틀로만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는 un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anointed one입니다.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많았는데 그리스도는 그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자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세상 역사에서 수많은 자칭 구세주들, 그 small letter savior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자들을 다 폐하는 유일무이하신 구세주다, 캐피털 레터 S의 세이비어가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바로 아기 예수다, 참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기 예수는 주시다라고 합니다. 로드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로드,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의 타이틀로 늘 사용되었습니다마는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에는 로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 아기 예수는 로드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곧 아기 예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주권자로서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인간에 불과한 자로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100%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이 말을 함으로써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던 통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온 세상에 구세주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태어난 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 천사의 말 정말로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는 목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표적을 주십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천사가 준 표적은 강보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누구나 아기를 낳으면은 강보 포대기에 쌓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유에 아기를 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찬송을 터뜨리는데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독특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찬송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찬송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들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연약한 아기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죄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100%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은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평화와는 180도로 다른 평화입니다. 나라들과 민족들을 칼과 창으로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또 이들을 착취하는 그런 데서 오는 외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참된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 히브리어의 샬롬으로서 헬라 문화의 피스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헬라 문화의 후예인 오늘날 서방 문화의 피스, 평화와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샬롬은 피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내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세 가지 관계에 올바로 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상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조물주와 이웃과 자신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총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그리고 급히 양들을 놓고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확인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다 고합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하여 그 곁에서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이히 여겼다고 합니다. 목자가 말한 것을 기이히 여겼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보물과 같이 귀히 여기고 간직하고 곰곰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확인한 것을 인하여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오늘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정의상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를 어렵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나마 보여주신 것도 진리를 우리가 알지만은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어렵습니다. 친척과 친구관계가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고 심지어는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복되게 산다 하는 사람의 99.999%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100%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고 살다가 180도로 전환해서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용해서 남편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사용해서 형제들을 사용해서 친척들을 사용해서 동료들을 사용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의상 주님을 믿는 순간 없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을 차라리 안 믿었으면은 고통인 줄 모르고 슬픔인 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살았을 삶이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놓고 아무리 논리를 잘 세워놓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역겹게 느껴진다, 왜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느냐 한다면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자 곧 하던 일을 내려놓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목자가 전한 천사의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기이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저 기이히 여겼다. 그거 참 묘하도다. 오늘날도 매년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만은 그저 기이히 여기고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명적인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여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너희 가운데 선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너희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자신에 비추어서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믿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주님 전에 나오면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받을 수 있는 그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또 로드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기도, 또 성도 간의 교제, 떡대기 이런 것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같이 자기가 오늘 보고 들은 것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은 아직 자신이 죄인인 것도 잘 모르겠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인 분은 영의 눈이 뜨인다고 갑자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은 다 점진적인 것이고 평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의 눈을 더욱더 맑고 밝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서 온전히 바꿔주셔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논리와 투지로 주님을 알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노력했지만은 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영의 눈이 막혀서 저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43세 때 중생했던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 수없이 봤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의미, 논리적인 것만 깨달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구구절절이 다 신비한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해결책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여주시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자신의 부모, 형제, 처자, 가옥,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놀랍게도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자식과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오늘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믿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이 말씀이 리얼해지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탄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늘 모시고 삶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늘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